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큰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황금도 유대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제부터 이 나사로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목적에 대해서, 사건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헷갈리거나 어려울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인자도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늘 들어오시고 생각하곤 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다 대체로 뭐 생각하냐면 우선은 누군가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오르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곤 하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총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대통령이,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높은 지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좋은 걸 드렸을 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가령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예배당 멋있네, 이렇게 그런 아주 좋은 예배당을 지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은 이제 그게 유형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 안에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싼 악기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내부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다 들어오면 벌써 뭔가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혹은 또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혹은 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혹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죽는 사건이죠. 나사로가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은 가만히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무기력한 상황, 무능력한 상황을 만나죠. 그런 무능력한 상황에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돼버리는 그게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뭐 나사로가 뭐 좀 높아졌나요? 아니면 나사로가 주님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렸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상황 설명을 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막 의리의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시고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방치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 사건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어떤 역경을 맞는 것인데 성도가 역경을 당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하느냐?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시면 다른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럼 이 사람 불신자거든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들은 묻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어머니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의미상으로 놓고 보면 그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가만히 견주어 보시면 지금 나사로 사건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고요. 앞에 있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사건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가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도냐 불신자냐 이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하튼 고통당하고 있던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죠. 질병이 되었건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여하튼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역경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종류든지 간에 형벌이건 믿음의 역건 역경이건 여하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참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가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열어젖히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찾아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님께서 걷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끔 하시는 그게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십일조하거나 헌금을 할 때 많은 양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저것을 해드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바치는 주님께 뭔가를 만들어드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이미 그들을 찾아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들이 가득 차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물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공해서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꼭 만나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꼭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셔서 육적인 문제가 되었건 심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재정의 문제가 되었건 진로의 문제가 되었건 무슨 문제가 되었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참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믿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땅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라고 또 이렇게 기쁨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무엇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을 더 의리의리하게 지었나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동방박사들이 물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에게, 형벌받은 자들에게, 내 힘으로는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주간에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모쪼록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면서 아무리 형통해도 그런 문제 한두 개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제가 구원받고 은혜 누리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루하고 천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을 만져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